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9쪽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폐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 아니냐. 내가 너희 절개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제 아내는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유학 시절에 시간이 될 때면 아내와 함께 미술관을 자주 가곤 했었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고 보던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미술관에 갈 때마다 굉장히 설레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술관에 갈 때마다 설레는 마음 대신에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아내와 제가 그림을 보는 속도가 달라서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림을 잘 모릅니다. 그다지 큰 관심도 없고 그림을 통해 감흥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잘 그린 것 같다, 잘 못 그린 것 같다 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림을 꽤 섬세하게 보고 한참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그림이 많은 미술관을 가더라도 20분 안에 다 봅니다. 말 그대로 아내는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고 저는 그림을 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긴 시간을 감상하는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는 책 한 권을 꼭 들고 가곤 했었습니다. 어김없이 20분이 지나면 저는 빈 곳,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자리를 잡고 그 긴 시간을 책으로 달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고흐의 작품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게 꽤 신기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공연을 감상할 때 가끔씩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릴 때는 있었지만 그림을 보면서 어떤 감흥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아내는 어느 날 꼭 한번 읽어보라고 책을 한 권 권했습니다. 그 책은 반 고흐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던 고흐가 가장 큰 후원자이자 가장 큰 말벗이 되어 주었던 그의 동생 태호에게 또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 화가에게 쓴 편지를 모아서 만든 책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책꽂이에 꽂아두고 한참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책이 눈에 들어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인의 내면에 이 갈등을 고스란히 글로 옮겨놓은 그 고흐의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고흐라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신기하게 그 사람의 그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건 그 사람의 매우 거친 그 붓터치가 바로 당시 그 사람의 내면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흐는 그의 동생 태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물화나 풍경화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감상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고뇌다.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화가는 깊이 고뇌하고 있다고, 정말 격렬하게 고뇌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 흔히들 말하는 내 그림의 거친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거친 특성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감정을 전달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흐가 표현한 그 그림에는 그 사람의 깊은 고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흐는 그 깊은 고뇌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이 고흐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속 깊은 고뇌를 이 아모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짐을 지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만 보아도 그에게 얼마나 막중한 고뇌가 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고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고흐는 그 고뇌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아모스의 그 고뇌는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모스가 진 고뇌와 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통해 아모스가 진 짐과 고뇌는 어떤 것이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정세는 이상하리만큼 북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괴롭히던 아람이 거대한 아수르 세력에 눌려 있었고 아수르 또한 이 북방의 우라라트라는 그 나라에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공격을 방어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국의 문제까지 터져서 이 밖으로 시선을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애굽 또한 집안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로보암 2세의 뛰어난 그 통치 덕에 북이스라엘은 유례 없는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하였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 경계선을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맞물려 번영했던 남유다의 영토까지를 합치면 다윗 왕국의 절정기의 영토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땅을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번영은 왕들의 능력에 있었으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는 어떠했을까요? 그의 평가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답습했더라는 말입니다. 지도자의 타락과 경제적인 번영에 맞물려 나라 전체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속은 점점 썩어져가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에 취해서 영적 분별력은 사라졌고 사회 곳곳이 막대한 부로 인해 오히려 갈라지고 무너져버렸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를 얻기 위해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고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하층민들은 이 부유한 나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이 부정부패에 피해자가 되어서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무너져버렸습니다. 가진 자가 정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 주가 송구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 드린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주님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들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부분입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습니다.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 재판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이 뇌물수수와 부정부패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든 백성이 분배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빌린 돈에는 그 아주 높은 이자가 매겨져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높은 이자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가곤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도 희년인 50년이 되면 노예에서 풀어주고 땅의 모든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나 집에 돌아와 보면 그 땅은 이미 부자가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은 재판관을 찾아가 호소를 합니다. 이에 재판이 벌어지지만 이미 그 재판관은 부자의 뇌물에 매수를 당해 이 부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노예에서 풀려난 그 사람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과 신 한 켤레 값에 의로운 사람과 빈민을 파는 행위였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유한 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넣어서 짓밟았고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그 자들을 기어이 낙심으로 몰고 가서 나도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겠다는 이 마음의 분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도덕성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개역 개정에서 빠져있는 한 단어 레만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NASB는 이 단어를 in order to, 다시 말하면 뭐뭐 할 목적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이 단어로 번역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목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니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보면 반복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을 작정하고 반복적으로 악행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명목으로 산당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취하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지만 그런 악행을 반복하면서도 마음의 가책을 조금 더 느끼지 못했던 그들의 양심은 이미 죽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적인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위선적인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자주 드렸고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깔고 누운 옷이 가난한 사람의 옷을 전당으로 잡은 옷이었습니다. 목마를 때 그들이 마신 포도주는 빚에 대한 연체료로 빼앗은 포도주였습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여서 그것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바로 그런 위선이 그들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컸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던 예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들의 신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예배 행위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부정하더라도 많이 바치면 그리고 열심, 열정만 보이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십일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율법에 규정한 예배보다 더 많은 예배를 자원해서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또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구제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드리던 그 십일조를 3일마다 한 번씩 바친다 하여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한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역겨워한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모스 7장에 보면 대표적인 제사장 아마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아모스 시대에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왕과 긴밀한 내통을 할 정도로 당시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와 아모스와의 이 대화를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일진데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안일과 안락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평안, 위로, 축복의 메시지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당신 나라인 유대에 가서 예언하면서 밥벌이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샤에게 종교 지도자라는 그 타이틀은 밥벌이를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샤는 베델을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로 부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구별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성소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한 것이며 왕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억울한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밥벌이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잘 옹호하여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개혁을 외치는 아모스는 큰 부담이었겠죠. 잘못하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에게 최선은 어찌하였든 아모스를 잘 구슬리든 또 아모스를 모함에 빠뜨리든 이스라엘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랜신 리버스라는 작가가 아모스를 바탕으로 쓴 역사소설 위대한 2인자 아모스라는 책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한눈에 느낄 수 있도록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다. 가난한 사람이 결코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오시며 신발을 차압당할 때 부자의 아내는 상하로 만든 의자가 놓인 2층짜리 여름 별장에서 이집트산 베개를 베고 한가로이 노리렀다. 성에서 임부로 고용된 사람들은 쫓겨나고 부자들은 그 돈을 착복하여 술이며 산의 진미로 바꾸어 먹었다. 나시린처럼 주님께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다. 여로보암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라는 명령을 받고 서약을 깨도록 짐짓 강요하는 장로들 앞에서 포도주를 마셔야 했다. 금 송아지를 모신 산으로 사악한 짓거리를 행하러 달려가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향이 지붕에서 솔솔 피어올랐다. 해몽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무당들이 성전 앞에 앉아 왕의 성소에 바칠 재물의 일부를 제 몫으로 떼었다. 우상을 만드는 사업이 번창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점술에 매달렸고 방탕한 삶과 우상 숭배에 몸과 마음을 바쳤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모스를 준비시키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모스는 선지자도 선지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에 아모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자신이 선지자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 아마샤 같은 직업적인 제사장 둘 중 한 사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래 생계를 위하여 양떼를 키우는 목자였고 영어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로 비유하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선지 훈련을 받지도 않는 아모스를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대한 이인자 아모스란 책을 쓴 프랜신 리버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로 오랜 시간을 보낸 아모스는 양의 습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멍청하고 쉽게 길을 잃고 헤매며 사방에 숨어있는 위험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을 잡아먹고 싶어 안달이 난 그 맹수에 대해서도 까맣게 모르는 양들. 게다가 양들은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때부터 반드시 혼돈이 따라온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 이상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다니는 양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 목자의 품과 규율을 떠나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매질을 해야 하는 그 목자의 심정.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을 사랑했던 아모스는 누구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모스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의 외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절실한 외침과 마음이 묻어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실한 외침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아모스는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슬픈 노래라는 뜻의 이 애가는 히브리 원어로 키나입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하 1장 17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방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그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또 키나라는 단어에는 여자 노예 또는 노래하는 여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통에서 조상을 당한 집에서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는 여인을 고용하는 장례 문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모스가 지어 부른 이 노래는 북이스라엘이 죽게 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5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거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은 마치 한창 때의 처녀와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온갖 것으로 치장한 매우 아름다운 처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될 것임을 슬픈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에는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과 아모스의 마음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후 구절에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4절, 6절, 8절을 통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치 양과 같이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백성이 이 주인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백성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아모스를 통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델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 거룩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고 또 여로보암 1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국가적 성서가 세워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마샤에 의해 왕의 성소로 나라의 궁궐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신앙적 열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길갈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진 곳이었습니다. 부엘세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이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스러운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성스러운 곳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정성을 봐서 그들을 축복해 줄 것이라는 온통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관심이 없었고 성소를 신격화시켜 신비한 힘이 있는 곳으로 여기며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4장 4절에서 5절에 오히려 죄를 더하는 행위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찾길 간절히 바라면서 바로 이런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셨습니다. 바른 예배로의 회복, 이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오아카라는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6시간을 산으로 들어가면 미에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수년째 이곳에서 단기 선교를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료나 미용 또 안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봉사들을 했었습니다. 이 지역은 멕시코 안에 소속이 들어있긴 했지만 따로 부족을 이루는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생활 수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던 곳이 화장실과 잠자리였습니다. 변기가 있긴 했지만 변이 변기를 넘어섰고 물이 잘 나오지 않아 제대로 씻을 수 없는 손이 휴지 역할을 했습니다. 잠자리는 그냥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그나마 개인용 매트리스와 침낭을 준비해간 우리는 환경이 좀 더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해 멕시코 정부에서 그 지역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 컴퓨터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이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던 그곳에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자란 아이들이 언젠가 그곳을 떠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회가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여지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그 아이들이 녹록치 않는 세상에서 여지없이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어둠과 절망의 그늘로 쉽게 빠져버리곤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해 저는 30명 정도 되는 지체들과 단기 선교를 앞두고 세 달 동안 함께 모여 준비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참 예배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선교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여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또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이 좋게 넘는 거리를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부터 그 아이들까지 걸어서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예배자였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그들은 매주 모여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 예배는 제가 드리던 예배를 부끄럽게 할 만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나눠주러 간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생각게 하신 것은 참 예배였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죽을 때 내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지만 아무리 수 없는 예배를 드려도 내가 죽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 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 예배는 예배의 본질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죽고 그들 자신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복주신다고 여긴 베델, 길갈, 부엘사바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맘 한켠에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만들어 그곳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는 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본문 21절부터 2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성소를 찾아 참 많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번제도 드렸고 소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기 지키는 것을 멸시하고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듣지 않겠다,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는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모두 구원과 돌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제사는 어떻습니까? 모두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드리는 고백 속에는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 또 그 헌신으로 타인을 섬기는 섬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통 부리투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줄마저도 빼앗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삶과 예배가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삶이 주님은 삶이 예배가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강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물과 강은 논이나 밭에 흘러들어 농작물을 자라게 하여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런 육체적 삶을 위해 물이 필수적인 것처럼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가 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들되 마르지 않도록 한결같이 지속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논밭에 물이 없어 논밭이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보기에는 풍성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 황폐해진 땅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라는 물이 흘러들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에게는 멸망과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다 여겨 사회를 비판하는 잣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비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한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옳지 못함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과 보디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믿었던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부당한 일을 당해 노예로 팔려가 살면서 느끼는 심정이 어떠했을지 잠시만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실감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는 죽음, 불법, 복수 등 여러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기록들을 써내려갑니다. 앞에 읽었던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성경 NIV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을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인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잊지 않았겠죠.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인은 그의 모습을 보며 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겠죠. 하지만 그것만 보았다고 주인이 요셉을 신뢰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지켜야 할 윤리도 최선을 다해 지켰을 것입니다. 남이 보지 않든 보든 정직하고 성실히 행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들과 구별된 모습이었겠죠. 주인은 이런 요셉을 지켜보며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삶을 대변해 주는 구절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 것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바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낸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정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공의가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따르고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그분이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 특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와 공의라는 물줄기를 타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주님은 우리를 아모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어지러워지고 혼란한 시대에 세상을 비판하는 그런 비판자로 부르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양심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자,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정시켜 가실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옳지 못한 사회와 타인을 보며 분노하고 비판했던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관용스러우면서도 타인에게는 얼마나 엄격한지요. 나의 옳지 않음은 작아서 묵인해도 괜찮고 사회와 타인의 옳지 않음은 작지 않아서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옳지 않음은 작든 크든 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임에도 이들을 보며 타인과 사회의 비판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이고 교만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시는 또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삶을 다시 마음에 각인하고 그 삶을 쫓아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심으로 내가 사는 인생이 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런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정의와 공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와 공의의 물줄기를 타고 세상으로 흘러들어 세상에 새 생명을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무스로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부름에 사명의 짐을 지고 기꺼이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